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을 다윗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의 순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던 그런 순간, 그런 순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본문을 몇 개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다섯 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약속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훈련의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상황에서도 약속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약속이 다윗의 삶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오셨던 그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빛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의 삶에 주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다윗의 인생 전반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본 그런 시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마음, 중심이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양, 얼마나 준비됐는가, 스펙, 배경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 스토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란 처음부터 잘 준비돼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마음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그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다. 사무엘상 16장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해 가시는, 마음을 준비시켜 가신 일련의 과정이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그 피난의 여정길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랜 도망자 기간을 거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빚으신 후에 드디어 다윗 인생이 이렇게 개화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 온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죠.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병사 한 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아말렉 병사는 그러니까 이방 병사라는 거잖아요. 이방 출신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1장 바로 그 앞장에 읽어보면 사울이 스스로 칼에 자기 몸을 던졌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을 죽인 게 아닌데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실상은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이 소식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라면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귀한 소식을 전해온 저 병사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내 인생이 오늘부터 꽃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잔치를 벌이고 완전히 분위기를 도두는 거죠. 우리 앞으로 가자, 이제 사울은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다른 반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일 것 같은 모습과 반대가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다윗은 자꾸 반대가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자,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한 거예요? 속으로 기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을 내려도 모자랄 판국인데요, 그런데 이 아말렉 병사를 다윗은 죽이기로 합니다.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는 거는 지금 다윗 자기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사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왕에서 내리시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워온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고 왕에서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말렉 병사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병사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별로 지혜로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위기를 이렇게 도두어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부하와 그 백성들이 힘을 확 얻어가지고요, 앞으로 갑시다, 달려가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병사를 죽이면 슬픔의, 그쵸? 그 무드, 그쵸? 애도하는 모드가 전체를 이렇게 분위기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이게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경쟁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왕좌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너를 왕으로 삼겠다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아는 것이죠. 주님이 그 약속 주셨고 이루어 주실 거 알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말이죠. 바로 이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자 동일하게 무엇이지요? 아, 기회가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지요? 동일하지요. 마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금 다윗은 또 다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이 옆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 다윗의 신하들은 좀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저런 리더가 다 있냐. 그렇죠? 물 들어봤을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지금 노 안 적겠다 하는 저 사람이 리더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하 2장부터 4장 쭉 읽어가 보면은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누굴 왕으로 세우느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소속된, 원래 다윗 출신 유다지파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쭈니까 유다지파 헤브론으로, 이렇게 말씀이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유다지파의 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뭘 하긴요. 빨리 준비해서 가서 나머지 11개도 먹자. 난 전체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준비하자. 가세.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장부터 4장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이런 리더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뭘 했느냐. 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하나 툭 나와요. 보고가 올라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은 데 가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잘 지내줬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다윗의 정적이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다윗 편이냐 아니면 사울 집안 편이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대놓고 사울 쪽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속으로 되게 안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국말로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저것들이 대놓고 사울의 편을 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윗은 또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그 행동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2장 5절,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르되 너희가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 다윗도 또한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방향은 도대체 뭔 걸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그잖아요. 사회에 가고 조직에 가고 직장에 가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장부터 4장까지 하나의 긴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이 뭘 했다기보다는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에게 속한 그 11지파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스토리인데 사실은 뭐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자, 사울의 집안의 리더는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남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다윗인데, 다윗 이쪽에 장군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또 그 요압의 동생 두 명이 더불어서 그 세 명의 위대한 장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들끼리 다윗편 장수들과 저 사울편의 장수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전장터에서 한번 붙었어요. 그때 다윗편이 이제 이기기는 했는데요. 그때 요압 장군의 동생이 실력이 좀 안 되는데 적장 아브넬을 쫓아 붙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요압의 아들이고 사실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압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죠. 너 요압의 동생인데 내가 너 죽이기 싫으니까 가라 가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니까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 장군, 사울 편의 아브넬 장군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두 장군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거죠. 시간은 흘렀어요. 그 사울 편에 이 아브넬 장군과 그가 모시고 있었던 이스보셋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넬이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쪽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과 이렇게 아브넬이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만들자.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와, 다윗에게 또 기회가 온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런 날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속으로 저 아마 쾌제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찬물을 뿌려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왔다 갔대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과 딱 붙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렀어요. 이렇게 몰래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요압이 속으로는 아주 못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왕이지만 이 요압과 그 장군들을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윗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힘이 요압에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긴 편 들어야죠. 그런가,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압, 그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히려 요압을 정죄합니다. 자, 3장 28절, 29절 보니까요. 다윗이 듣고 이르되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한 요압의 집에서 자, 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이 잘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맙니다. 이랬다가 요압의 마음이 틀어지면 어떡하죠? 우리 같으면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계산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억울한 생명을 해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요압은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냥 이론에 머무는 빛깔 좋은 구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나누는 듣고 아,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구호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자신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상에서의 씨름이었다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삶,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삶의 기준,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또 꺼내서 다시 꺼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일들을 진행시켜 주셔서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 열두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5장 3절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자,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대개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나면 이루고 나면 아,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죠? 아, 내가 교회 사역을 했는데 아, 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더라. 진짜로 그렇다고 진짜로 생각을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모셨다라는 그 일련의 이야기가 한번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왕을 삼겠다 하셔가지고요. 결국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진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본문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요, 자신을 왕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는 왕이 됐으니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운전대 잡겠습니다. 주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좀 뒤에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했는지,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살아있었는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새로 자기가 도읍으로 삼았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건물을 지어서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계시다? 휘장 안에 계시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다윗은 아방궁,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앞에 텐트 치고 캠핑하고 계셨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실진데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을 지어드려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인 거죠.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이제 그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윗,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일학교 버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나님이, 다윗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깜냥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흔히 뭐라고 생각하죠? 다윗, 네 손에 뭐가 가득해서? 피가 가득해서 넌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는 거다. 요 버전으로 알까? 그러니까 노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노 하신 것이 아니고 더 큰 예스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더 위대한 약속을 갑자기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더 큰 약속이다. 더 큰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 설교의 주제, 핵심 주제인데요. 자, 이 7장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가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의 핵심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건물 성전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몇 절만 볼게요. 자, 7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다윗 너에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어휘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집이 뭘까요?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다윗은 이미 궁궐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집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인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무엇을? 씨를 너의 뒤에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에게 집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자, 다윗에게 무엇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다윗 언약에서 집이란 건물 정도 개념이 아니라요, 왕국 개념, 나라 개념, 킹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다윗의 아들이 그렇죠? 그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아니,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아들이 왕을 뒤이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아들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 이전에는요. 그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엘리, 사무엘, 사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딱 세우면 그 사람이 그냥 지도자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아들로 아들로 연결되는 세상의 방식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왕, 집을 주겠다,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뭡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에게 집을 주셔서, 그는, 여기서 그는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집은 누구의 집인 거죠? 하나님의 집인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윗 언약의 핵심 라인을 한 줄로 써머리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집을 주셔서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이 건물 정도 의미가 아니라, 자, 아까 집이 무슨 의미였다고요? 왕국, 나라의 의미였던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집도 당연히 같은 레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도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곧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요?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를 왕을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나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어렵고 그 힘들었던 순간마다 그것을 선택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순간들로 삼아왔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이게 덥석 그냥 좋아하면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뭘 한 거지요?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중심을 지킨 것이죠. 기회를 잡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고 그것이 원칙이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소망과 기쁨과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바뀌지 않았어요. 눈앞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든지 눈앞에 기회다 싶은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뭐죠? 너를 왕 삼겠다, 이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두 번째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너에게 왕국을 주겠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영원한 약속이 내려온 거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 타내려고 뭔가 좋은 거, something else, something better 주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약속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약속이 흔들린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순종하고 주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요, 다윗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고 다음 시대,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약속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설교 아닙니다. 지금 걸로 안 되고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마음을 지켰더니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귀한, 더 큰 두 번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선택의 순간에서 마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감추고 딴 데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약속 그것만 보려고 하면은요, 그렇죠? 약속이 뭐죠? 네가 왕이다 이거요, 그렇죠? 너 왕 노릇 좀 해라 이거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다가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왕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 시켰는데 다윗 네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왕 시켰는데 나는 왕이다, 이거 하니까 사울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약속 자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묻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음 꺼내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어딘가 이렇게 주거든요. 맨날 생각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좀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주거든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 사명, 일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는 데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이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가서 탁 붙어있는 뭔가가 있다면 안 떨어져요.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제 마음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